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7월 2일 수요일 모세가 태어나다. 출애굽기 2장 1에서 10절을 읽어보라. 모세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모세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흥미진진하다. 그것은 그가 유명한 이집트 제18 왕조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 왕조의 투트모세 3세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 불릴 정도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비록 태어날 때 이미 사형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모세는 특별한 토브 아들로 태어났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토브는 외형적 아름다움 그 이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 단어는 창조 주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새로 탄생한 피조물, 이 특별한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히브리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이 아기가 태어난 때, 특별히 그처럼 끔찍한 상황에서 누가 그의 미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십 년 후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 합셉수트에게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집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누구에서 태어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모세 혹은 투트모세 같은 이름에서도 같은 용법이 나타난다. 히브리어 모세로 번역되는 그의 이름은 건져내었다는 뜻이다. 그는 강에서 건져내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우리는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몇 가지 사실만 알고 있다.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핫셉수트에게 입양된 후 모세는 초기 12년 동안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냈다. 이후 모세는 이집트의 다음 파라오가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대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필요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교훈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그처럼 끔찍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아이를 사용하여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이다. 묵상.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된 후 무엇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가 배우는 일들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세의 교육.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양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탄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부주와 선지자 245.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모세를 지키시고 양육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종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종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인입니다. 모순입니다. 종의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생활입니다. 종이 하는 모든 일들은 집안의 힘든 일들입니다. 잡무입니다. 특별히 옛날 구약시대의 종의 개념은 매우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발도 씻겨주어야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청소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물을 깃고 농사일을 하고 굳은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는 철저히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주는 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출애굽기 1장 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기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철저하게 종의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온갖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왕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드디어 애굽에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처음으로 애굽에 인도했던 야곱의 모든 이 가족들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왕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백성들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의 뒤지다 거래하는 비참한 생활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 가운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고역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흙을 짓이겼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는데 그들은 불려나갔습니다.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생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참으로 어렵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저희 집은 시골에서 그저 달랑 집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다섯 남매가 방 한켠에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논과 밭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면 논은 없었고 자그마한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 저희 아버지는 저희 다섯 남매를 키우기 위하여 건너 마을에 가서 남의 집 머슴으로 사셨습니다. 바로 강을 하나 건너면 저희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년에 한두 차례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과 저희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는 그 마을은 걸어서 15분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희 아버지는 집을 지척에 두고도 저희 집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는 머슴 종이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위하여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세경을 손에 들고 먹을 것을 손에 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둘째는 아플 때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팔이 무좀으로 심하게 상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치료도 못하신 채 다시 그 집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는 종이었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그 집 일을 해야 하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척에 두고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 신분이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종의 이야기를 여기 출애굽기 21장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이 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훔친 물건을 변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갚을 수 없을 때 그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갈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갔던 하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어린 소녀를 잡아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 집에 하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위하여 물을 떠다 드리고 부엌일을 하는, 설거지를 하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갈 경우에도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부모가 빚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생도였던 한 가정에서 그 가장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어린 두 자녀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생도의 아내의 비참한 이야기를 엘리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법에는 세 가지, 훔친 물건을 변상하지 못할 때, 전쟁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갈 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재미있게 이스라엘 법에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여기 재미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6년이 지나 7년째 맞는 그 해를 안식년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풀려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들도 곡식을 갖고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은 땅도 쉬고 모든 사람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그 종의 착실함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주인이 어여벽여 그에게 예쁜 여종을 주어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언제나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그 종을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제는 너의 뜻대로 하라. 종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1장 3절입니다. 그가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주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법에 보면 네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21장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한 종이 주인 집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안식년이 된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주인은 법에 따라서 모든 종들을 그 예전의 신분으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와서 그 집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혼자 들어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내와 자식들은 그대로 상전에게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부인과 자식을 사랑하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재미있는 그 법이 다음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 아내와 잔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의 귀를 뚫으면 재판장에게 주인과 같이 가서 귀를 뚫으면 이제 그 종은 영영히 상전의 종이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영영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듣고 종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귀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영영히 종으로 살 것인지. 종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깜빡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들에 나가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희망을 펼칠 것인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마음껏 돈도 벌고 좋은 아내를 새로 맞이하고 아이들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나의 귀에 구멍을 뚫을 것인가?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귀를 뚫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귀를 뚫기로 결정을 하고 상전에게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전과 함께 재판장에 가서 문설주의 귀를 대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못으로 귀에 구멍을 뚫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제 그는 영영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남편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귀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아빠를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자신들을 위하여 아빠가 같이 살기로 하고 함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버리고 죄인인 우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뚫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치 종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영원한 종이 되기로 선택한 후 귀를 뚫은 것처럼 인간의 죄짐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짐을 위하여 나의 죄짐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쌍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입을 열어주었던 벙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주었던 앉은뱅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던 소경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었던 귀머거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 다음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낳아주었던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귀를 뚫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존경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비길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키가 1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무하던 교회는 약 90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전쟁 중에 폭탄에 맞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피난을 갔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다시 교회를 짓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전쟁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혼자서라도 교회를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교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목사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6년 8개월 동안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여 교회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은 3년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만 8천 킬로미터를 걸으셨습니다. 4만 8천 킬로미터면 서울에서 부산을 10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12만 5천 개의 벽돌을 날랐습니다. 400톤의 돌을 날랐습니다. 40톤의 흙과 모래를 운반했습니다. 7만 장의 기와를 운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장갑과 구두가 달아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끝내 교회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10명을 시켜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선교 보고는 그렇게 탐탁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테일러 목사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별히 부탁한 10명의 성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7명의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3명의 성도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얼마 후에 테일러 목사님에게 정말 희망적이고 살아있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기도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명이 힘을 합하여 연합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합한 10명의 그 기도가 테일러 목사님의 선교를 힘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종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가 귀에 못으로 구멍을 뚫은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들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어느 석양이 지는 들판에서 부부는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들은 종입니다. 상전의 종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온 이 아내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 참으로 고생 많았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어.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에 내 귀에 못으로 구멍을 뚫을 때 나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나눌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못 자국난 손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죄인인 저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참으로 아프셨지요. 창으로 찔리실 때 아프셨지요. 그때 우리 주님 저희를 껴안으며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아프지 않았어. 사랑이 고통을 이겼어.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이 신실히 따르며 믿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가서 이 감동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함.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의무는 명백하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눈멀고 이기적인 인생이 뜻하는 것이나 믿는 것과는 다르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눈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신다.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묘사되었다.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집이 없는 가난한 자를 집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들이 그대를 찾아와서 집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나가서 그들을 찾아 집으로 들여야 한다. 그대는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야 한다. 그대의 한 손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강한 팔에 의지하고 다른 편은 사랑의 손을 뻗어 압제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한 손으로 자신의 쾌락을 도모하면서 다른 편 손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일에 종사할 것 같으면 그 일이 그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겠는가? 그대는 실패하고 짐에 눌려 납작하게 될 것인가? 그대의 가족은 그대의 도움과 역량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의심들을 주의 깊게 제거하셨다. 순종을 조건으로 그대에게 서약하셨다. 이 약속은 가장 냉혹하고 가장 망설이는 사람도 갈구하는 바를 포함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것만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체력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게다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사면에 요새를 건설하실 것이다. 약속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멍에와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심정을 통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라. 빛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아.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불편당하는 것을 꺼리는 자들은 읽고 또 읽어라. 마음과 집이 좁아서 집 없는 이들을 드릴 수 없는 자들아 읽어라. 고아와 과부들이 빈곤의 압제를 받는 것과 강퍅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 좌절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아 읽어라. 가정에 새로운 역량이 생겨 더 많이 애를 써야 할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여, 말씀을 읽어라. 그대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기에 매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올 수 있다. 잘 되지 않아서 가외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면 약속하신 분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하고 많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기심으로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죄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채 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집회에 많이 참석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며 기도가 많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바른 일을 제때 하는 것을 받으신다. 자기를 덜 돌보고 더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활달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처럼 만드실 것이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금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것으로 내게 나타났다. 사랑이 믿음을 앞선다. 사단은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귀신 고래는 북태평양에만 분포하며 북아메리카 태평양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군과 동북아시아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군의 단일한 종으로 분류됩니다. 귀신고래의 이동거리는 혹등고래와 함께 고래 중에서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한때는 두 군의 개체수 모두 적었지만 19세기부터 남핵이 시작되어 개체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북동태평양 개체군은 20세기에 들어 보호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2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동북아시아 연안을 회유하는 북서태평양 개체군의 경우에는 과거 거의 한국과 일본의 남핵으로 인해 한국이 포경산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현재는 일본의 남핵으로 인해 개체수가 훨씬 적습니다. 대서양에서도 귀신고래군이 있었지만 17세기에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귀신고래는 몸 길이 15m, 몸무게는 36톤까지 자라며 평균 수명은 50에서 60년입니다. 한국어로 쇠고래라고도 하는 귀신고래는 얼룩덜룩한 몸을 지니며 전체적으로는 회색빛을 띠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주로 회색고래라고 불리지만 악마의 물고기라 불리기도 하는데 예전에 포경업자에게 보였던 사나운 반응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는 19세기 중반에 미국 포경업자들이 캘리포니아 이남에서 새끼를 기르는 개체를 자극함으로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귀신 고래라는 이름은 해안에서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지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염 고래와 참 고래의 중간 정도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머리가 가늘며 삼각꼬리입니다. 입모양은 약간 아치 모양으로 생겼으며 양쪽에는 130에서 180개의 누런 빛의 고래 수염판이 나 있습니다. 귀신고래의 피부에는 긁힌 자국과 흩어져 붙어있는 흰 따개비, 바다 벼룩 등이 있으며 기생체는 특히 머리 부분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측에는 기생체가 거의 없는데 해저면에서 먹이를 뒤질 때 우측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회색에서 검은색이지만 어떤 개체는 구별되는 하얀 점 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다른 수염고래와는 달리 귀신고래는 등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뒷부분에는 두드러지는 6개에서 12개의 쐐기 같은 것이 이어져 꼬리까지 나 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는 노처럼 생겼으며 끝이 뾰족합니다. 꼬리의 길이는 가로로 3.7m 정도이며 중앙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자란 수컷의 몸 길이는 13.7에서 14m 정도 되며 다 자란 암컷은 15m로 수컷보다 약간 큽니다. 성체의 무게는 27.2톤에서 36.3톤입니다. 귀신고래는 종종 머리를 드러낸 수면 위쪽 옆보기를 합니다. 머리의 윗부분에 있는 두 개의 숨구멍을 이용하여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쉴 때는 분당 두 번에서 세 번씩 호흡을 하며 깊게 잠수할 때는 3분에서 5분 동안 숨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들이 뿜는 고래 분수의 높이는 3-4m 정도 되며 소리는 1km 정도의 반경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5살에서 11살이면 성적으로 성숙하며 이때 몸 길이는 11에서 12m 정도입니다. 암컷은 2년, 3년에 한 번씩 출산합니다. 임신 기간은 12개월 혹은 13개월이고 갓 태어난 새끼의 몸 길이는 4.5m에 몸무게는 500에서 680kg 정도입니다. 보통 암컷은 한 마리씩 출산하지만 드물게는 두 마리 이상 낳을 때도 있습니다. 새끼는 다른 고래와는 달리 머리부터 태어나며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는데 어미가 이것을 도와줍니다. 젖은 지방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농도가 53%에 달합니다. 새끼는 보통 7, 8개월이면 어미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짝짓기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여 3마리 이상의 개체가 연루됩니다. 암컷 한 마리를 두고 수컷 여러 마리가 경쟁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짝짓기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짝짓기와 출산은 주로 회유지의 남한계에서 이루어지지만 회유 도중에 일어난 경우도 있으며 귀신고래의 최고 수명은 7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주로 바닥에서 먹이를 먹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해저면에 서식하는 무척추 동물을 먹습니다. 귀신고래의 고래 수염은 30cm로 수염고래 중 가장 짧고 목주름이 적어 팽창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식습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상반부 턱의 판들은 손톱과 같은 케라틴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차 고운 고래 수염으로 자라납니다. 각 판의 길이는 5에서 25cm 정도입니다. 귀신고래의 헤엄치는 속도는 시속 6.4에서 8km 정도로 다른 고래들보다는 느리며 회유 시 하루 최대 이동 거리는 100km 가까이 됩니다. 개체 간의 유대감은 깊지 않으며 보통 혼자 또는 작고 불완전한 무리를 이루며 이동합니다. 하지만 번식지와 거주지인 북방 한계에서 모두 수많은 개체가 군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고래들처럼 귀신고래도 고래 뛰기를 하며 외부 기생충이나 따개비를 떼어내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고래가 주로 해안가나 얕은 바다에 사는 이유는 이들이 오랫동안 잠수할 수 없고 암초 사이에서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다 자란 귀신고래의 천적은 범고래와 인간뿐입니다. 다른 많은 고래와 마찬가지로 귀신고래 또한 노래를 하는데 노래라기보다는 꿀꿀거리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귀신고래는 기생체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보통은 해저면이나 해안 가까이의 바위를 문질러 기생체를 떼어냄과 동시에 죽은 떼를 밀어내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민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귀신고래가 회유 경로를 따라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설, 태양을 이용한다는 설, 단순히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설, 해양 지형을 보고 이동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임신한 암컷이 가을에 가장 먼저 이동하며 그 뒤를 어른 수컷 그리고 어린 무리가 따릅니다. 이동 중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여겨지며 회유에 걸리는 기간은 2.5에서 3개월에 이릅니다. 귀신고래가 회유할 때는 거의 먹이를 먹지 않고 축적한 지방에 의존합니다. 성경말씀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고래가 몸에 남아있는 불필요하고 흉한 기생체와 죽은 떼를 떼어내버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